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 저녁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5일 기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14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확진자가 2,640여 명, 사망자는 143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바이러스 발병지인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 나온 확진자는 2,420명, 사망자는 13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등 중화권에서는 지금까지 총 84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이외의 감염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 확진자 218명을 포함할 경우 일본이 25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태국 33명, 한국 28명, 말레이시아 19명 순이고 미주 대륙은 미국 15명, 캐나다 8명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16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어서 프랑스 11명, 영국 9명 순입니다. 중동은 아랍에미리트에서 8명,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감염자 1명이 확인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4일 국내 5개 연구소와 협력해서 독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15명이 나오고 B형 독감이 크게 유행한 데 따른 대응 조처입니다. CDC는 이번 독감 시즌 적어도 2,600만 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고 약 1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CDC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등 5개 연구소에서 먼저 이를 시행하고 이어서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6회 뮌헨 안보회의가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는 범세계적인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963년에 창설된 유럽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회의로 500명 이상의 각국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합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등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크 월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물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 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등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IS 격퇴에 동참하고 있는 82개 회원국의 활동을 치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아직 이런 노력이 다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약화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위험한 세력에 맞서서 대테러 작전에 계속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뮌헨 안보회의 창설일에 처음 참석할 것을 알려졌던 북한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미 한일 3국 외교장관이 뮌헨 안보회의에서 회동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15일 오전 뮌헨 코메르츠 방크 회담장에서 만났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약 45분간의 회담에서 현재 교착 중인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3국 공조 방안, 미국과 이란의 대치로 고초되고 있는 중동 긴장 상황, 또 최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이어 짧은 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한국의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모태기 일본 외무상은 또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 문제 등 최근 양국의 갈등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인들의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죠. 지난 2018년 나온 미국 수의사협회 통계를 보니까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비율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인 가정의 57%였습니다. 고양이보다는 개를 더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반려견 관련 뉴스도 종종 들립니다. 지난주 ABC 방송은 잠들었던 주인을 반려견이 깨워서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에서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요, 이 5살 어린이와 20살 청년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연이어서 개에 물려 사망한 소식 주변을 참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뉴스의 중심 모두 핏불 테리어라는 종류의 개가 있었습니다. 흔히 핏불을 두 얼굴을 가진 개라고 하는데요. 조용하고 차분한데 고집도 세고 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핏불이라는 개가 투견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반려견으로 키우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 맹견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더그바이트는 올해 들어서만 6명, 지난해에는 48명이 개에 물려 사망했는데 이 중에 72%가 이 핏불이라고 밝혀서 이 핏불에 대한 경계심을 키웠고요. 반대로 지난 30년간 핏불을 키우지 못하게 한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 시의회가 핏불 금지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핏불을 키우려면은 등록증, 예방접종, 뭐 두 마리까지 가능하고 여러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하는 조건이 따르지만 말이죠. 덴버 시의회가 이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예상대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핏불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아니다. 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등으로 갈렸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Backstreet Boys가 부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들어보시죠. As long as you love m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Darcy Parkett. 미 아카데미상의 4개 부문을 석권해 미국 영화사를 새로 쓴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기생충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람객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숨은 공신이 화제입니다. 바로 영화의 영어 번역을 담당한 미국인 달시 파켓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달시 파켓은 미국인 영화 평론가, 대학 강사 그리고 작가이자 배우입니다. 미국인이지만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1997년에 고려대학교 영어 강사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생충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미국인 달시 파켓을 한국 언론들이 특히 주목했는데요. 노컷뉴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달시 파켓은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본 뒤에 한국 영화에 빠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취미로 영화평을 올린 것이 한국 영화계의 화제를 모았고 한국 영화 감수 작업에도 참여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역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를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150여 편의 한국 영화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달시 파켓 씨는 한국말을 영어 사용자들이 금방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말까지 만들어냈는데요. 기생충 영화에서 이 한 등장인물이 짜파구리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짜파구리는 한국에서 팔리는 짜장라면인 짜파게티와 우동라면인 너구리를 섞은 단어였습니다. 달시 파켓 씨는 이 단어를 영어권 나라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라면과 우동을 합성한 단어 람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존에 없는 단어가 파켓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짜파구리 영어 번역 람동이란 단어를 파켓의 이름과 함께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마초 학과. 미국 대학교 학부에서 처음으로 대마초 전공 과정이 개설된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교육당국이 콜로라도주립대 푸에블로 캠퍼스가 제출한 대마초 생물화학 전공 학부 과정 개설안을 최근 승인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11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콜로라도주도 그중 하나입니다. 콜로라도에서는 2014년 기호용 대마 판매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대마초로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연간 1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주정부가 대마초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연간 2억 달러 이상인데요. 대학 측은 이 새로운 전공은 대마 재배 분야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을 제안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또 대마학과의 세부 전공을 대마 재배 위주의 생물학 과정과 대마 관련 약품을 연구하는 화학 과정으로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오스카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이날 기생충은 작품상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미국 최대 영화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오스카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이날 기생충은 작품상뿐 아니라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수상하며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은 한국 영화사상 최고 수상일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역사상으로도 최초였습니다. 올해 92회를 맞은 아카데미 시상 시상식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외국어 영화에 최고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영화 기생충에는 또 북한과 관련해서 이색적인 장면도 등장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의 아나운서를 흉내낸 부분이 등장했는데 특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이번 일가족 사기단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북한 대외선전 매체의 아나운서 특유의 화법과 목소리로 경외하는 최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선 오늘 이번 일가족 사기단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들의 악랄하고 저급한 도발에 대해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시었다고 한 장면입니다.
네, 자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도 관심을 끌었어요.
네, 봉준호 감독은 시상식 직후 세계 최대 동영상 재생 사이트인 유튜브와 같은 재생 기술의 발달로 한국 영화 콘텐츠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은 이미 언어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 것 같다며 영화 기생충이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에 이어 일본과 영국에서도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입증해주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오스카 수상으로 더욱 그런 장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때문에 한국 문화 콘텐츠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국 문화 열풍, 그러니까 한류라고 부르잖아요. 이 한류 열풍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류의 시초는 K-드라마라고 하죠. 한국 드라마입니다.
네.
특히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거의 대표적인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방영된 겨울연가는 그해 일본으로 수출돼 일본에선 욘사마로 불리는 배우 배용준에 대한 기록적인 팬덤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흐름은 자연스럽게 음악 부분, 즉 K-팝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네, 이 K-팝 중에서도요. 특히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뭐 한류 영향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에 등장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류의 영향력을 아시아권이 아닌 미국과 유럽 등 서구 문화권으로 확장시킨 일대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유튜브에서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의 약 40%에 달하는 30억 명 이상의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2012년 신년맞이 행사에서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행사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이 노래에 맞춰
그룹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데 이 BTS가 대표적인 K-팝으로 꼽히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불러온 한류 인기는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로 이어졌습니다.
네.
BTS는 지난 2018년 세계 음악 산업의 중심인 미국 대중음악 순위 빌보드 200차트에서 한국 최초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BTS가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펼친 공연으로 얻은 수익은 5,270억 달러로 환산하면 약 4억 4,400만 달러입니다.
네.
이는 2018년 북한의 수출액인 2억 4,300만 달러보다 2억 달러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네.
이처럼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K-팝에 이어서 이제는 뭐 K-필름까지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저도 봤는데요. 이 주한 미군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군 장교가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도 주한미군 사이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 8군 사령부 작전 부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준장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화제인데요.
네.
도나호 준장은 병사들에게 사전 경고한다면서 한국에 온다면 해당 드라마를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는 재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또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며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까지 이것을 또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죠.
네, 도나우 준장의 익살스런 트위터를 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며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강력히 추천한다며 드라마를 본다면 보기를 잘했을 것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네, 자,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주한미군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구한말 미 해병대 장교의 얘기를 다뤘기 때문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1871년 신미양용 때 미군 군함의 몰래 승선해 미국에 입국한 조선의 노비 출신 소년이 미 해병대 장교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네.
제1회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상을 받았는데요. 이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트위터에 올린 축하글에서 경탄할 만한 TV 드라마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드라마에 대한 주한미군 지휘부의 관심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 산업의 본거지인 헐리우드에서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휩쓴 가운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자, 한국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으로 다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한번 살펴봤고요. 자, 한 주간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북한 인터넷 사용량이 3년 새 300% 급증했다는 소식 많이 본 뉴스에 포함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이 2017년 이래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레코디드 퓨처의 보고서를 소개한 기사인데요. 북한의 정치 군사 특권층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특히 지난 2017년까지는 주로 야간과 주말에 영화 시청이나 인터넷 쇼핑 등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엔 평일 업무 시간대 인터넷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처럼 평일 업무 시간대 인터넷 사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건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 제재 회피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뭐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 담당관 출신으로 이번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리실라 모리우찌 레코디드 퓨처 전략위협부장은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 대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암호화폐 계좌 거래 사실도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보고서가요. 특히 이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대신에 모네로라는 새 암호화폐의 북한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점도 눈에 띄네요.
네, 보고서는 북한의 인터넷 주소로 이뤄진 모네로 채굴과 해킹이 지난해 5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굴이 거의 불가능한 비트코인과 달리 모네로는 채굴이 쉽고 익명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돼 보안이 취약한 데다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특히 모리우치 국장에 따르면 모네로는 본질적으로 은닉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달리 오직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특성이 북한에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활동, 뭐 직접 또 간접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도 역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인터넷을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의 지속과 사이버 공격 작전 등 금지된 지식과 기술 획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사이버 공격 시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한 흔적도 확인했으며 이러한 활동의 네트워크 트래픽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보를 해킹하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가상 사설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 내역도 모두 검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영내 관계국들과 공조해 경제와 사이버를 연계한 대북 제재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사도 알아볼까요?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격 수락하면서 시작된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다음 달로 2주년을 맞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미북 정상이 직접 주도한 2년간의 실험이 경색 국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백성원 기자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 21명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유대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미북 대화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VOA의 심층 취재에 응한 21명의 한반도 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교차 국면에 빠뜨린 근본적인 원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김정은은 북한과 김씨 왕조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 북한의 핵 억지력을 진심으로 포기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의 지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워싱턴의 회의적 인식을 대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저 상당 수준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영면 핵시설 폐기처럼 북한의 핵 능력을 다소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협상 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이 공허한 비핵화 약속, 또 트럼프 대 행정부의 어떤 오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포기 여부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 핵 억지력을 진심으로 포기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주장입니다.
네.
상당한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포기가 아닌 역량 제한 조치 의지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그 결과 모호한 수사와 제안으로 일관한 점도 미북 협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로버트 맨니 애틀레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5년간의 미국 외교를 돌아볼 때 어떤 김 씨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며 아마 그들은 절대 그럴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뭐 늘 비핵화 협상 의지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늘 비핵화 협상 여지를 남겨 미국의 판단력을 흐렸고 협상을 지연시킨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 연구원은 북한과의 외교가 실패한 원인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포기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이 핵 역량을 경제적 번영과 맞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망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은 북한 정권이 부추기고 과거 실패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이들이 연구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또 북한과의 모든 비핵화 협상은 항상 같은 지점에서 끝났다며 북한은 뭔가 핵심적인 핵 역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뒷걸음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은 대부분 경제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려 하는데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선을 그어버린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미북 협상 교착 상태가 지금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뉴스도 관심을 끌었나요?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인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1일 워싱턴의 애틀레틱 카운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날 발언은 전날 CNN 방송이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보좌진들에게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한 훌륭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에 갈 것이고 거의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지만 우리는 좋은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재개되는지 어떤 제안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 CNN에 이런 보도가 나오는 배경,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탄핵 추진 때문에 미 국내 정치가 한동안 어수선했던 그런 갈등, 네.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추가 정상회담과 정치적 편의의 여부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 미국의 협상 지속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다만 현재 예정된 정상회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돌파구가 생길지 당분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독재의 선택 마지막 기사 알아볼까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당국의 확진자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요청으로 위생장비를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특히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개인용 보호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WHO 평양사무소는 11일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와 대응책을 등을 묻는 부유의 질문에 WHO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과 신종 바이러스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WHO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격리와 치료 등에 관한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개인용 보호 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독재 선택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올랐는데요. 이를 계기로 전 세계 한류 여풍에 대해 알아봤고요.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이 2017년 이래 3배 이상 급증했다는 뉴스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달로 2주년을 맞는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원인에 대한 전문가 견해에 이어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언 살펴봤습니다.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한 영향 감염 사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She is always a woman.
She can kill with a smile, she can wound with her eyes, and she can ruin your faith with her casual lies. And she only reveals what she wants you to see. She hides like a child,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can lead you to love, she can take you or leave you. She can ask for the truth, but she'll never believe. And she'll take what you give her as long as it's free. Yeah, she steals like a thief,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Oh, she takes care of herself. She can wait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And she'll promise you more than the Garden of Eden. She'll carelessly cut you and laugh while you're bleeding. But she'll bring out the best and the worst you can be. Blame it all on yourself, 'cause she's always a woman to me.
네,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국 중남부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조셉 한 씨를 2017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연 9살 소년의 꿈 들어보시죠. 미국 텍사스주의 교육의 도시 컬리지 스테이션. 도시 전체가 텍사스 A&M 대학교의 역사와 함께하는데요. 미국에서 교내 규모가 가장 넓다는 이 학교에 지난 2011년 물리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곳 조지 미첼 물리학 천문학 연구소에서 미국 내 탈북자 박사 1호 조셉 한 씨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지 미첼 연구소. 이곳은 물리학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킨 전 세계 유명 학자들의 대표적인 이론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셉 씨는 자신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이곳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물리학과 건물 1층인데요. 여기서 해마다 그런 데모쇼 같은 걸 하는데.
말하자면 이곳은 보통 어렵게만 생각되는 과학을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를 이끌어내는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 연중 내내 장치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코 읽으면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거든요.
네. 네. 불 들어오네요.
이렇게 감속을 시키면서 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자전거 바퀴를 돌리고 돌리는 속도에 따라 바퀴에 감겨져 있는 쇠줄과 연결된 전구의 밝기가 약해지기도 하고 더 환해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한쪽엔 다소 어려운 이론을 설명해놓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종류를 얻겠습니다. 네,
네. 중력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 그냥 뚝 안 빠지고. 네, 네.
중력이 중심이 있으면 이게 물체가 돌아가고 점점 이게 가속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주가.
조셉 씨는 학문으로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물리적인 현상들은 인간의 삶을, 일상을 둘러싸고 있다면서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 모든 게 과학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셉 씨는 다시 한번 물리학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데요.
자연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보는 건 현상 보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뭔가 툴 갖고 이렇게 설명 그게 있으니 물리학이거든요. 그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그 법칙이 되고 그렇게
물리학의 정의와 기초를 소개하는 탈북자 박사 조셉 한. 그의 학문의 기초가 다져진 곳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40대 탈북 남성, 미국 내 탈북자 1호 박사 조셉 한. 그는 어린 나이에 북한에서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 물리학자가 되고 싶으셨어요?
네, 아주 어릴 때.
그 계기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릴 땐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 입학할 때는 저희 어머니는 부모님 관심 없어. 근데 3살 때부터 4살 때까지 아빠 엄마가 맞벌이했어요. 맞벌이해서 그냥 집에 문 잠가놓고 종이에 이면지 같은 거.
부모님이 돈을 벌러 나가면 방에서 종이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더하기 빼기 하며 공부를 했던 아이. 3살 때 글을 익히고 5살 땐 구구단을 외웠던 영리한 소년이었습니다. 조셉 씨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첫날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입학하는 날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밖에서 모래장난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놀고 있었는데 동네 이민반자라는 게 있어요. 거기 북한은 이렇게 동마다 이게 그 아줌마가 야 너 오늘 학교 간다. 가방도 없이 거기 입학식 하는데 그 가서 맨 뒤에다가 갖다 세워놨거든요.
가방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친 이 가난한 북한 소년.
학교 그날 첫날에 갔는데 이렇게 수업하더라고요. 수업하는데 한 애가 잘했다고 해서 나중에 봤는데 그 친구가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학생들이 다니던 일고등중학교에 입학한 북한 소년.
언젠가부터 그 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나머지 공부서 월반 공부서 1학년 때 한 3학년까지 교재를 이렇게 월반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 떼고 2학년 때는 4학년 고등생 시험에서 만점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일고등중학교 입학 시험 훈련시키고 수업도 안 들어갔으니까 뭐 체육 수업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수학만 풀고.
공부가 좋았던, 특히 수학과 과학이 재미있었던 아이. 부모님은 허약한 아들 걱정에 학교의 특별 교육이 달갑지 않았지만 이 어린 소년은 9살 때부터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고 커가서 꿈도 야무져졌습니다.
그래서 일고중 가서 일고중 갔는데 일고중 가서부터는 제가 수학보다 좀 더 실천적인 학문, 그러니까 수학은 너무 추상적이고 계산하고 그 써먹지 못한 학문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로 바꿨거든요. 과학자가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뭐 자본주의에서도 살 수 있고 사회주의에서도 살 수 있다.
타고난 재능도 있었고 학교의 훈련도 받아가며 전교 1등자를 지키면서 공부했지만 당시 가난했던 어린 조셉 씨는 학교 다니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일성 70도인가 60도일 때 전국에서 교복을 나눠준다 그랬거든요. 동복, 겨울복, 팬시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예쁜 옷 나눠주는데 선물을 하면서 돈 내라 그래요. 돈 내는데 근데 문제는 돈 가져오면 선생님이 그 옷을 주거든요. 근데
예쁜 겨울 교복을 나눠준다고 했지만 돈을 내야 가질 수 있었던 당시 조셉 씨의 아버지는 회사 간부와의 불화로 실직 상태였습니다. 당시 일반 교사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돈을 내야 했었지만 조셉 씨는 늘 빈손이었습니다.
매번 근데 돈 못 냈거든요. 돈 못 내서 집에 돈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맨날 머리 숙이고 일어나고 돈 가져왔나가 하면 돈 못 가져다 그래서 뭐 등록금도 아니지만 그거 못 내서 부끄러운.
그랬던 조셉 씨에게 당시 지금도 잊지 못할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 대신 그걸 돈 자기 월급으로 넣어서 되게 비쌌거든요. 그 돈 그때 그 동복 하나가 한 달 월급 정도 돼요 그게. 그걸 좀
선생님이 왜 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이뻐하죠. 그 선생님, 그 이제 공부를 시키던 선생님.
아, 그 선생님.
예, 그 선생님, 예, 담임 선생님. 제 대신 돈 먼저 내.
보통 학생들보다 허약하고 키도 더 작았던 아이. 하지만 공부를 참 좋아했던 어린 소년을 아껴준 선생님. 한 달 월급을 학생을 위해 아낌없이 썼던 선생님. 당시 조셉 씨는 선생님에게서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던 겁니다. 조셉 씨는 언젠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이 선생님을 꼽으며 자신이 물리학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선생님의 노력과 남다른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과학자가 되는 그런 걸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밑바닥을 그러니까 기초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수학.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제가 2차 방정식도 불과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까지는 거기 그때 그 선생님한테서 거의 배우다시피 했거든요.
당시 20대 나이였던 여 선생님은 조셉 씨의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직 북에 있어요. 북에서 하여간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제 지구가 어떻게 도는가를 설명하거든. 얘가 이렇게 돌면서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말로 훈두리라고 하는데 진자, 진자 이렇게 훅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조셉 씨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보이는 학문을 쉽게 소개하는 이런 모습은 어쩌면 어릴 적 자신의 학문의 기초를 닦아준 마음씨 고왔던 여선생님께로부터 받았던 감동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문제가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낮은 관세 정책을 지지하며 단결했습니다.
공화당은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몇 차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벤자민 해리슨은 변호사로 미국의 제9대 대통령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8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시대.
공화당 지도자들은 1888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누비며 연설을 하고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수백만 장의 유인물을 인쇄에 뿌리면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자유무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공화당이 조직적이고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후보의 선거 진영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선거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안일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력도 부족해 보이고요.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든 선거자금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가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건 뭐 선거를 치를 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예 선거자금 거둘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로 공화당이 전국 돌면서 비난 퍼붓고 공격을 하는데도 민주당은 별로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재선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공화당원들이 선거일에 표를 매수하는 행위도 막지 못했습니다. 인디애나주의 일부 유권자들은 $15를 받고 공화당을 찍어주었습니다. 민주당도 표를 샀지만 공화당보다 돈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그리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벤자민 해리슨 후보보다 10만 표 정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해리슨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앞섰고 결국 공화당의 벤자민 해리슨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제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미국을 위해 늘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믿기 때문에 요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다시 뽑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선거운동 때 관세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부각시킨 데 대해서는 유감이 없습니다. 비겁한 술수를 써서 이기는 것보다는 비록 패배하더라도 끝까지 정직한 이념으로 싸우며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비겁한 승리보다는 정직하게 싸우고 패배하는 게 더 좋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 부부가 백악관을 떠나던 날 클리블랜드 여사는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클리블랜드 여사는 직원 한 명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백악관을 위해 수고해 주실 거죠? 내가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는데 이 백악관의 모든 가구들과 물품들을 특별히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4년 뒤에 우리가 다시 백악관에 들어올 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도 똑같이 이 상태 그대로 제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벤자민 해리슨 신임 대통령은 당선에 보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를 구성할 때 마치 빚을 진 것처럼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으로 집권은 해리슨이란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 공화당 지도자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대통령은 내각 하나도 마음대로 구성할 수가 없군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의 내각이 구성됐습니다. 국무장관 자리는 대통령 후보 요청을 뿌리쳤던 제임스 블레인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블레인 의원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과 체스터 아서 대통령 때의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해리슨 선거 진영에 5만 달러를 내놓고 대부분의 선거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워너메이커 장관은 우정부에 공화당 지지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지에 대해 보답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화당은 정부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공무원들은 보다 나은 정부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이동이 있을 거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와 공화당의 일부 지도자들은 공무원법 강화에 대한 공약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약속한 일자리를 지지자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으면 강력한 당 조직을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의 힘에 밀린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결국 우정 공무원들을 보호해줄 공무원법을 보류했습니다. 그런 다음 1년이 채 못 돼서 3만여 명의 민주당원들이 우정 공무원직에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는 공화당원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다시 우정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of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knock on me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F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그 시절 그 노래와 English with you,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5일 기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14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확진자가 2,640여 명, 사망자는